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레미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34장 말씀부터 보겠어요. 사실은 그 34장에서 36장까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좀 주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연결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4장 1절로 5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내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34장 1절로 5절 이 예레미야의 어떤 그 이제 선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불탈 것이고 시드기야 자신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로 가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시부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모든 시부리 종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16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이 보시기에 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시드기야에게 너는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어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을 뭐라 그럴까 지켜본다고요. 뭐 지켜봐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꽉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의 진보가 오늘날 참 뭐 여러 면에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속에서 사람들은 뭐 당신들은 안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누누이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단 말씀이죠.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9절로 21절로 가볼까요?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백성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계약이나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절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고요. 그 사이로 그 언약을 맺는 갑과 을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마치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을 때 뭐 공증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걸 다 물어내고 뭐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적인 용어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고요. 그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모든 걸 다 파기한 사람이 물어내는 거 있죠.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그런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은 그런 면에서 온전히 자기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종으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는데 이 35장에서 우리는 남은 자들의 일부분인 레가빈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들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증인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뭐라 그럴까요? 역사의 흑암기 속에서 14만 4천 명이 이 땅 속에 남겨져 있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보호하시니까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뭐 다른 거 어떤 거 찾지 말고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 35장 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5절로 6절로 가보세요.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들의 가문에 수년 전에 주어졌던 명령에 근거해서 레갑인들은 예레미야가 구원한 포도주를 거절했던 겁니다. 13절로 15절 가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너희를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조차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레가빈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사인이에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레가빈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35장에서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5장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킨 레가빈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6장으로 가볼게요. 36장은 여호야김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여호야김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어 기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가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그 일을 듣고 바룩을 데리러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23절을 보실까요? 36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의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인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불에 던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참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참 별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아직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또 아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묘사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보면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선반 위에서 낡고 먼지가 쌓인 물건을 보았다네. 그것을 쳐다보기만 했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네. 자세히 살펴보니 성경이라네. 귀여운 철이야 조심하거라.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란다. 하나님의 책이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좋겠군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그저 저 꼭대기에다 쌓아두었다가 그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음은 참 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좀 더 옳게 읽고 옳게 해석하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36장 24절로 가볼게요. 왕과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가 후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그런 내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이게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뭐 그런 부분 속에서 뭐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되겠죠.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성경을 그저 교회 다닐 때만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이 갑오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28절을 보실까요? 36장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기에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그 내용을 읽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적게 하고 또 불태우게 하시고 그 내용을 다시금 적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기록하여서 여호야김에게 보내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36장 30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사실 여호야김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되죠. 참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죠. 그 명령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된 거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짐승처럼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슬을 맞게 되고 풀을 뜯어먹게 되고 그게 일종의 병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도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이 일이 여호야김에게 그대로 닥치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낮에는 그냥 덥고 말이죠. 밤에는 추워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 다윗의 위에 앉은 사람이 없게 된다. 바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보좌를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계통을 따라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의 계통을 통하여 나타났고 예수님과 다윗과의 혈통적인 관계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혈통 가운데 그 아무도 그 보좌에 앉은 자가 없게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그 시대에 완악하고 정말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진노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정확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예레미야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